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평균 확진자가 최근 몇 달 만에 처음으로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12일 기준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9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 무렵 일주일 단위의 1일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웃돌다 1월에는 약 25만 명으로 치솟았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11월 4일 이후 처음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어제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최근 감소 추세는 고무적이지만 감염률이 높았던 상황에서 이제 내려가는 것이라며 경각심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가운데 뉴욕타임스 신문은 미국에서도 자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오는 17일 의료 종사자를 시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나섭니다. 스가 요시대 총리는 오늘 종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정부는 안전하고 효능 있는 백신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 후생노동성은 미 제약회사 화이자가 생산한 코로나 백신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 백신이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백신 접종 첫날인 오늘 국립병원 등 의료 종사자 2만여 명에 대해 접종을 진행합니다. 이어 370만 명의 의료인에 대해 추가 접종을 하고 오는 4월 고령층 접종에 이어 6월까지 일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세계 경기 회복, 중국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7일 영국에서 주최하는 G7 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G7 화상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첫 다자 정상외교 무대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 지도자들과 코로나 팬데믹 극복 방안과 세계 경제 재건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 생산과 배분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함께 국가 역량을 구축하고 보건안보 재정을 구축함으로써 신종 감염병 위협에 맞선 지속적인 협력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에 저항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부가 양곤 등 주요 도시에 장갑 차량을 전격 배치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과 미치나, 시웨 등 주요 도시에 어제 저녁부터 군부의 장갑 차량 여러 대가 배치됐습니다. 지난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장갑 차량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얀마 북부 카진주에서는 군 병력이 발전소 주변에 배치돼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군부가 유사시 전력을 차단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카진주 수도 미트키나에서는 보안군이 시위대에 발포하는 영상이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오늘 새벽부터 주요 통신사의 인터넷이 차단됐다며 군부가 시위 강경 진압을 앞두고 통신망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주재 미국 대사관은 현지 미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를 것을 권고하며 15일 오전 1시부터 9시까지 통신 차단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친이란 무장세력 시설에 공습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군은 오늘 성명을 통해 우리의 방공망이 다마스쿠스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을 계속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국영매체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군용기가 다마스쿠스 인근에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 기지를 공습했고 시리아군은 요격에 나섰습니다. 시리아군은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인한 피해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스라엘군이 최근 시리아와 레바논의 친이란 세력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내 군사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스라엘군 고위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중국 당국의 영국 BBC 월드 방송 금지 조치에 대해 강력히 비판을 하는 등 중국과 유럽 국가들 간의 방송 전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 라디오 텔레비전 총국은 지난 12일 영국 BBC 월드가 사실과 공정 보도라는 뉴스 원칙을 어기고 중국의 국가 이익에 손해를 끼쳤으며 중국의 민족 단결을 파괴했다며 중국 내 방영을 금지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적인 음료기업 코카콜라와 맥주회사 칼스버그가 종이로 만드는 병 개발을 후원하고 있는데 조만간 시제품 검증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비용이 싸고 가벼워서 쓰이지 않는 곳이 없는 플라스틱 용기. 하지만 이 플라스틱 용기는 화석연료로 만들어지고요. 버려지면 썩는데도 아주 오래 걸려서 환경보호가 중요한 이 시대가 정말 지향하고 있는 소재입니다. 제품 생산에 매년 300만 톤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어서 최악의 환경오염 기업으로 지목을 받아왔던 코카콜라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2030년까지 100% 재활용할 수 있는 용기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데 이어서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 큰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기업과 개인이 참여해서 진행되고 있는 종이병 프로젝트. 내후년 2023년이 목표입니다. 재활용할 수 있고요. 1년 안에 자연에서 스스로 썩을 수 있는 친환경 소재로 음료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제품의 독창성을 구현해낼 종이병 만들어내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일회용 컵 사용 줄이고 있죠. 음료의 빨대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과한 종이 포장, 비닐 포장 줄이자는 생활 속 환경 보호 운동에 이어지고 있는 지금 글로벌 기업의 친환경 움직임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그램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누 만들기로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또 비영리 온라인 과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한 고등학생 만나보겠습니다. 2월 16일 화요일 북한의 날씨입니다. 새벽부터 차차 흐려져서 황해도 전역과 남포, 새벽부터 낮 사이에 눈이 내립니다. 자강도 강계, 양강도 산지연, 오후부터 밤 사이에 곳에 따라 한때 눈 내립니다. 쌓이는 눈은 1에서 5cm 정도, 비는 5mm 미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함경북도 일부 지역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가장 추운 곳은 삼전입니다. 아침 최저 영하 25도, 강원도 장전도 영하 5도에서 시작되겠고 낮에는 삼전이 영하 18도에 머뭅니다. 강원도 원산 영상 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대지로 구름 많고 먼바다 쪽은 새벽부터 가끔 눈 내립니다. 서해는 오전까지 흐리고 가끔 눈 내리겠고 오후에는 눈은 그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5m로 매우 높게입니다. 서해는 0.5에서 3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도 보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영하 8도에서 시작됐다가 낮에 영하 2도까지만 오릅니다. 신의주 영하 7도에서 영하 2도, 개성도 영하 7도에서 영하 1도입니다. 원산 영하 6도에서 영상 1도, 함흥은 영하 10도에서 0도, 청진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오늘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있습니까?
네, 미얀마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의 구금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부가 시위 해산을 위해서 병력을 투입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먼저 미얀마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세계보건기구 WHO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조사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나이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또 예멘 내전이 계속되면서 올 한 해 200만 명 넘는 예멘 어린이들이 기아에 처하게 될 거라는 유엔 보고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먼저 미얀마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의 구금 기한이 연장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얀마 법원이 15일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의 구금 기한을 1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수치 국가 고문은 당초 15일에 이 구금이 풀려서 법정에 설 예정이었는데요. 수치 국가 고문의 변호인인 킨 마웅 자우 변호사는 법원이 15일 돌연 수치 고문의 구금 기한 연장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수치 고문이 왜 구금이 됐던 겁니까?
네, 앞서 미얀마 경찰은 2일에 수치 고문의 거주지를 급습했는데요. 이곳에서 불법 수입된 무선통신기 6대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미얀마 당국은 수치 고문을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15일까지 구금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이렇게 구금 기한을 연장한 이유는요?
네, 수치 고문의 변호인인 자우 변호사는 판사로부터 이 연장 통지만 받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수치 고문과 접견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수치 고문의 변호인 접견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미얀마 군부는 지난 1일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또 윈민 대통령, 그리고 집권당인 민주주의 민족 동맹 NLD당의 주요 인사들을 구금했는데요. 수치 고문에 대해서는 수출입법, 윈민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재난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아직 변호인들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어서 지금 근황을 알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네, 자 지금 미얀마에서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15일로 열흘째 접어들었습니다. 시위대는 수치 고문의 석방과 군부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시위자들은 이것은 우리의 미래, 미얀마의 미래를 위한 투쟁이라면서 우리는 군부 독재 치하에서 살고 싶지 않다. 우리는 모든 국민과 종족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진정한 국가 연합을 건설하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자, 미얀마 군부의 대응도 점점 강경해지고 있다고요?
네, 지금까지는 경찰이 시위대 해산에 나섰는데요. 14일부터는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을 비롯해서 북부 미치나, 서부 시트웨 등 일부 주요 도시에 장갑차와 군인 등의 병력이 투입되고 있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 무장한 군인들이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특히 과거에 소수민족을 잔인하게 진압했던 제77 경보병사단 병력도 투입됐다고 합니다.
네, 시위대와 병력 간의 물리적 충돌도 걱정이 되네요.
네, 미얀마 북부의 카친주에서는 14일 병력이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서 총을 발사했는데요. 이들이 사용한 게 고무탄인지 실탄인지 또 얼마나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미얀마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양곤의 경우 15일 시위가 계속됐는데요. 시위대는 쿠데타 저항 상징 장소인 시내 중심가의 순례 황금 사원 근처에서 군부 독재 타조 등의 표를 들고 침묵으로 시민 불복종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얀마 당국은 10여 대의 경찰차 그리고 물대포 넉대를 동원해서 시위대 해산에 나섰습니다.
네, 자, 이 시위대 가운데 학생들의 동참도 계속 늘고 있다고요?
네, 대학가를 중심으로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수도 네피도에서는 고등학생 20여 명이 거리에서 수치 고문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다 체포됐습니다. 또 미얀마 대학생 연합이 중국 정부에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미얀마 대학생들이 왜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는 겁니까?
네, 중국과 미얀마는 오랜 우호 관계를 맺어왔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 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쿠데타 발생 직후에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나 지난주에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회의에서도 이는 미얀마 내정이라면서 미진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일부 시위대는 이에 항의해서 미얀마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연좌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학생들이 중국에 보낸 공개 서한, 어떤 요구를 담았을까요?
네, 중국이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는 건 중국의 명성에 심각한 해가 될 거라면서 미얀마 군부를 인정하지 말고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미얀마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치른 총선에서 수치 고문이 이끄는 NLD당이 압승을 거뒀는데요. 하지만 군부는 이 부정선거였다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부가 또 인터넷을 차단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네, 인터넷 방해 행위를 감시하는 단체인 넷플릭스가 15일 새벽 1시부터 미얀마 전역에서 인터넷이 전면 차단됐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8시간 만에 현재는 복구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대부분 SNS 사용은 막혀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기원 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연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방문했던 이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조사단의 일정이 지난주에 끝났는데요. 우한 방문 결과가 조금씩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중국 정부가 WHO 조사단에 코로나 초기 발병 사례와 관련해서 세부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주요 언론이 지난 주말에 WHO 조사단 일원의 말을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네, WHO 조사단이 조사를 하러 갔는데 제대로 자료를 못 받았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조사단이 요청한 정보는 이 코로나 발병 초기에 우한에서 확인된 이 170여 건에 대한 세부 자료였다고 하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 자국 보건당국 또 자국 과학자들이 자체 분석한 요약본만 전달한 걸로 밝혀져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제에 미국 백악관도 나섰다고 하죠?
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3일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는데요. 설리번 보좌관은 WHO의 임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은 코로나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WHO에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과 미국 언론이 코로나 문제를 정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14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이미 국제적인 협력을 심각히 훼손했다면서 그런 미국이 WHO 또 WHO를 충실히 지원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미국의 그 WHO 탈퇴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WHO가 이 친중국 기구로 전락했다면서 지난해 7월에 탈퇴를 선언했는데요. 이 WHO 규약에 따라서 통보 후 1년이 지나야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올 7월 6일이 공식 탈퇴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에 이 WHO 복귀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성명에서 특히 이 점을 언급하면서 WHO 역시 국제보건기구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WHO 조사단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중국이 이 초기 정보를 거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일부 전문가가 언론이 자신들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출신 피터 다스작 박사는 이 뉴욕타임스 보도 후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은 개방적이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상대였다면서 중대한 새로운 데이터에 접근했다고 주장했고요. 또 우한에서 기자들에게 초기 정보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말했던 이 덴마크 출신의 티아 쿨센 피처 박사도 언론이 언론 보도와 자신의 경험이 다르다면서 언론이 왜곡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초기 정보 접근하지 못하는 게 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한 지 지금 1년이 넘도록 여전히 잡히지가 않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발표 기준으로요. 15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는 1억 900만 명에 달하고요. 전체 사망자는 약 24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피해가 가장 큰 미국은 현재 2,760만 명 이상 감염됐고 48만 5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엔이 예멘 내전 상황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를 내놨군요.
네, 지난주에 유엔이 올해 예멘 상황을 전망한 최신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유엔 산하 4개 기구는 공동으로 발표한 이 보고서에서 예멘 내전이 하루속히 종식되지 않으면 올 한 해 5살 미만의 예멘 아동 200만 명 이상이 극심한 영양실조와 기아에 처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 죽음으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유엔은 올해 극심한 영양실조 위기에 놓인 어린이가 약 230만 명에 달할 걸로 추산했는데요. 이 가운데 40만 명, 그러니까 6명 가운데 1명이 극심한 영양실조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또 120만 명의 임산부도 올해 극심한 영양실조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멘의 내전이 이렇게 오래 이어지면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멘은 지난 2014년부터 내전이 일어나서 지금 6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10만 명 이상 목숨을 잃고 400만 명 넘는 사람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 인구의 80%에 해당하는 2,400만 명이 인도주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예멘에 대한 국제사회 인도주의적 지원은 없습니까?
물론 국제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 활동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부를 약속했던 나라들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지금 자금 부족에 인도적 지원 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도 알 수가 있습니까?
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는 원래는 34억 달러가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19억 달러만 들어왔다고 합니다. 데이비 비슬리 세계식량계획 WFP 사무총장은 예멘 상황은 전쟁 그 자체는 물론이고 경제 파탄 또 외부 지원 부족 문제까지 섞인 총체적인 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앞서 유엔 산하 4개 기구가 공동으로 보고서를 냈다고 했는데 여기에 세계식량계획도 포함되어 있나 보군요.
네,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 세계 식량 계획과 함께 유엔 식량 농업 기구 또 유니세프 세계 보건 기구가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이 보고서에서 1,200만 예멘 어린이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지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 건가요?
네, 식량, 식수, 의약품 등 기본적인 생필품 지원은 물론이고요. 의료나 교육, 극빈층 가정을 위한 현금 지원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비슬리 WFP 사무총장은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전쟁을 끝내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최근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예멘의 인도주의적 위기와 관련해서 새로운 조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초에 예멘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모든 미국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미국산 무기 수출 금지도 포함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발표한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국제 테러 조직 지명도 철회하기로 했는데요. 이 조처는 2월 16일자로 발효됩니다. 하지만 후티 반군 주요 지도자들에 대한 제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얼마 전에도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10일에 후티 반군이 예멘 국경 근처에 있는 이 사우디 아부아 국제공항에 드론 공격을 단행했는데요. 후티 반군에 맞서 싸우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 동맹국은 성명을 내고 민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항에 대한 공격은 전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이 최종 기각된 가운데 2차 후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파크랜드 총격 사건 3주기를 맞이해 총기 규제 강화를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하늘을 나는 항공 택시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무죄가 나왔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이 상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이 탄핵 심판 닷새 뒤인 13일 상원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유죄 57표 대 무죄 43표로 부결됐는데요. 지난달 11일 하원의 탄핵 소추부터 상원의 최종 기각까지 불과 약 한 달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아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최초로 두 차례 탄핵 심판을 받은 대통령으로 남게 됐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시간 순서대로 되짚어보겠습니다. 이 탄핵 심판을 받게 된 혐의가 뭐였습니까?
네, 지난달 6일 발생한 연방의사당 습격 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를 받았습니다. 소추위원단은 변론 과정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죽어라 싸우지 않으면 나라를 잃을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 등을 내란 선동 증거로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변호인단은 당시 대통령이 지지자 집회에서 행한 연설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자, 인용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표가 필요했던 겁니까?
네, 탄핵안 인용 정족수는 상원 제적의원 100명의 3분의 2인 67표인데요. 자, 찬성표가 57표가 나왔으니까 10표가 모자랐습니다. 자, 현재 상원 의석은 50대 50으로 갈려있는데요.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은 전원 유죄로 투표를 했고요. 공화당에서는 밋 롬니, 수정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벤 세스, 패트미, 빌 캐시디, 리처드 버 의원 이렇게 7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했습니다.
네. 자, 10표가 모자라지만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를 보면요. 이 당내에서 반란표 7표, 이 적지 않은 숫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기각이 됐지만 앞으로 당내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탄핵안 부결 직후 성명을 통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우리의 역사적이고 애국적이며 아름다운 움직임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면서 국민 모두를 위한 미국의 위대함을 이루기 위해 함께 놀라운 여정을 계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있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허리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공화당 내 목소리 좀 자세하게 들어보죠.
예,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이자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오 의원의 14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을 재건할 준비가 돼 있다며 오는 2022년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공화당 의원들이 선거에서 이기기를 원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해야 한다며 공화당 내 가장 강력한 힘은 도널드 트럼프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레이엄 의원은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에 동조한 이들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나 있다고 전하게 됐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록 퇴임은 했지만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CNN 방송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는 선거 패배와 논란과 함께 끝났다고 주장했는데요. 자, 우리는 앞으로 몇 년간 공화당의 정신에 대한 진정한 대결을 벌이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것들을 추진하고 민주당과 경쟁하기 위해 상식적인 보수주의자들과 함께 전통의 공화당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호건 주지사는 공화당의 전통성을 찾으려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좀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현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호건 지지자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기류도 변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또한 공화당 내에서 2024년 차기 대권 주제로 꼽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고 우리는 따라가지 말았어야 했다며 우리는 그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한 공화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유죄를 투표를 했을까요?
예, 알래스카를 지역구로 삼고 있는 리사 머카스키 의원이 14일 성명을 냈는데요. 수개월 동안 거짓말을 하고 의회를 공격하기 위해 지지자들 집회를 조직하고 시위대가 의회를 공격하도록 부추긴 후 폭력을 막으려는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탄핵감이 아니면 뭐가 탄핵감이냐며 자신의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머카스키 의원은 이어 1월 6일 내란과 폭력을 촉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과 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탄핵에 찬성한 또 다른 공화당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네, 자, 일부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은 지역구 내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빌 캐시디 의원은 지역구인 루이지애나주에서 공화당 위원회가 불신임을 가결했고요. 벤 세스 의원도 지역구인 네브래스카주에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고 미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군요.
예, 파크랜드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3주년을 맞이한 1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한 총기 규제 도입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 총기 폭력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이를 위해 애도한다고 밝히고 총기 규제 추진을 위해 또 다른 대형 총기 난사 사건에 기다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어떻게 총기 규제를 하겠다는 걸까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오늘 나는 의회에 상식적인 총기법 개혁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총기 판매 시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고 공격용 총기와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는 한편 이 총기 제조사들에 대한 면책권 박탈 등을 요구했습니다.
네, 자, 이런 조처가 파크랜드 총격 사건과 관련이 있는 그런 조처일 텐데 그때 사건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예, 지난 2018년 2월 14일이었습니다. 미 동남부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에 10대 청년이 난입한 후 총격을 가해 학생 14명과 교사 3명 등 17명이 숨졌습니다. 자, 용의자는 이 학교 출신인 니콜라스 크루즈 씨로 당시 반자동 소총인 AR-15로 학생들을 공격했는데요. 자, 크루즈 씨는 정신질환과 이상행동을 보인 내력이 있었음에도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네. 자, 크루즈 씨는 사건 이후에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예, 살인 혐의로 기소된 크루즈 씨에 대한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재판이 연기되고 있는 건데요. 이 검사 측은 크루즈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지만 크루즈 씨 변호인은 플리바겐, 즉 이 사전 형량 조정제 응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종신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아직 사건에 대한 재판은 시작되지 않았네요.
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졌죠?
예, 사건 직후 학교 학생과 유족을 중심으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이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미 전역에서 총기 규제 강화 촉구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사건 3주년을 맞은 14일에도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 측은 트위터에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건 당시에는 왜 총기 개혁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까?
예, 민주당은 강력한 총기 규제를 원하지만 총기 옹호자들과 공화당 측은 이 총기 규제 총기 소지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2조를 근거로 총기 규제 입법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대형 총기 참사가 있을 때마다 이 총기 규제법 제정 시도는 늘 있었는데요. 하지만 총기 옹호 세력이 반대로 입법이 무산돼 왔습니다.
네, 총기 규제에 대한 미국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예, 대형 총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여론이 좀 변화를 보이는데요.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해 가을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미국인의 57%가 강력한 총기 규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해 전인 2019년보다 지지율이 7%포인트 감소한 건데요. 이 파크랜드 총격 사건이 발생한 해인 2018년도에는 약 67%가 총기 규제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런 여론의 힘을 입어서 지난 2019년 정부는 이 총기 구매 시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했는데요. 하원에서는 통과했지만 이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거부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총기 규제법을 추진하게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4일 성명을 내고 파크랜드 지역사회와 미국 국민이 마땅히 요구하는 생명을 살리는 법안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총기 옹호단체인 전미총기협회 NRA 대변인은 월스트리트신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총기를 규제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에 반격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자, 하늘을 나는 택시. 이렇게 얘기하면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기술이었는데 이게 현실화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이 최근 전기로 충전하는 소형 항공 택시 200대를 매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항공 택시가 도입되면 교통이 혼잡한 도시에 사는 항공편 이용객들을 공항까지 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항공이 도입하기로 한 그 항공 택시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네,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 기반을 둔 신생기업 아처에서 개발한 겁니다. 자, 이 아처의 항공택시는 헬리콥터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소형 항공기입니다. 자, 아처의 소형 전기 항공기는 한 번 충전하면 최고 시속 240km로 최대 97km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네, 택시와 항공기가 겹쳐져 있는 200대입니다. 네. 매입 조건 어떻게 됩니까?
아처사가 투자자들에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문은 약 10억 달러 규모고요. 5억 달러치를 추가 구매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아처사는 연방항공청 FAA의 인증을 받으면 2024년에 첫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항공택시 한번 타봐야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어디 가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을까요?
예, 항공택시는 공항 인근 교통 밀집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자, 미서부 할리우드에서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또 뉴욕시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의 거점 공항인 뉴저지주 뉴워크 국제공항, 마지막으로 시카고 도심에서 오헤어 국제공항 구간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유나이티드 항공사 하면 뭐 대표적인 세계적인 정통 항공사인데 이렇게 항공 택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스코커비 유나이티드 항공 최고 경영자는 좀 더 깨끗한 항공 여행 수단을 위한 기술에 투자한다면서 이번 전기 택시 사업도 이 같은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처사의 항공 택시는 전 세계 주요 도시 시민들의 통근을 바꿀 수 있는 분명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요즘 산업계 전반의 중요한 화두가 바로 친환경 기술인데 항공사도 결국 그쪽으로 이제 가는군요.
예, 기후변화의 주범이 되는 게 바로 이 온실가스죠. 이 항공기 엔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항공업계가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을 비롯해서 많은 항공사가 바이오연료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직 대체연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항공사들이 이렇게 재생에너지 투자를 활발하게 하려면 뭐 무엇보다 자금력이 바탕이 돼야 될 텐데 요즘 항공사들도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항공업계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코로나 사태로 승객이 급감하면서 작년 4분기 매출이 19억 달러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년도와 대비해서 수익이 약 70% 감소한 겁니다. 또 지난해 연간 순손실은 71억 달러에 달하면서 15년 만에 가장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른 항공사들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지난해 31억 달러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연간 적자를 보인 건 창사 이듬해인 1972년 이후 처음입니다. 또 아메리칸 항공도 지난해 89억 달러의 적자를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항공업계 수익은 언제쯤 되면 회복이 된다 이런 소식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아직 미국에서 이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는 만큼 올해도 항공 여행 수요가 크게 살아나진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측은 이 수익이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2023년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항공업계는 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이 항공기 이용 승객은 줄어든 반면 온라인 배송이 늘어나면서 화물 운송 사업은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이어집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파병지에서 돌아온 미군들 가운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투나 동료의 죽음 등 극한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후 그 증상이 전장에서 돌아온 이후까지 나타나는 건데요. 미서부 대도시 LA에 사는 한 퇴역 군인은 이 PTSD를 극복하기 위해 취미로 비누를 만들기 시작했다가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PTSD 퇴역 군인이 만드는 비누.
So what I use is I use organic food grade coconut flakes. I blend that.
퇴역 군인인 맥스웰 무어시가 한 공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식용으로도 가능한 코코넛 가루를 천연 오일에 섞고 그 외에 화학 비료를 쓰지 않은 천연 성분만을 넣는다는 무어시. 이렇게 자연 성분을 이용한 비누 만들기는 무어시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무어시가 이렇게 생활의 활기를 찾기까지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16년간 미군으로 복무하며 전쟁의 한창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무어시는 PTSD를 앓게 됐고 퇴역 후 LA에서 민간인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PTSD는 무어시를 계속해서 괴롭혔다고 합니다.
The VA, and they suggested that I should employ my hands with something that will keep me busy and out of trouble.
하루는 지역 보훈부 사무소를 찾았는데 거기 직원이 PTSD를 극복하기 위해 손을 쓰는 일을 시작하라고 권유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는데요. 그러면서 혹시 위험하지 않은 취미가 있느냐고 물었다고 하네요. 그때 무엇이 머리에 스친 것이 바로 비누 만들기였고 보훈부 직원은 그럼 바로 해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무엇이는 그때부터 비누를 만들기 시작했고 곧 여기에 푹 빠져버렸다고 하네요. 이후 비누 만들기는 단순한 취미에서 더 나아가 사업이 됐는데요. 맥스웰의 비누라는 회사를 만들어 자신이 만든 천연 비누를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는 비누를 통해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I was going again to my VA appointments and this homeless man, I came out of the hospital and he says, hey,
지역 보훈부에 볼 일이 있어서 가고 있는데 한 노숙자가 다가오더니 혹시 잔돈이 있느냐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무엇이는 그 노숙자를 향해 잔돈은 없지만 취미로 비누를 만드는데 혹시 비누는 안 필요하냐고 물었다고 하네요. 그 노숙자는 무척 반가워하며 비누를 달라고 했고 이후 무엇이는 자신이 판매용으로 만드는 비누의 일부를 노숙자들을 위해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역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비누를 나눠주기 시작한 거죠.
Don't get me wrong, I love money. But if you're making money and you're surrounded by people who are
무엇이는 당연히 돈을 버는 게 좋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주위에 가난하거나 아프고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그리고 만약 자신도 병들어 버린다면 세상의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란 겁니다. 무엇이는 오렌지꽃, 유칼립투스, 자몽 등 다양한 성분을 넣은 비누를 만들고 있는데요. 무엇이가 채용한 직원들은 다들 퇴역군인 아니면 홀로 생계를 꾸리는 여성들입니다.
I was really motivated by the service and sacrifice of my comrades at war.
무엇이는 전장에서 경험한 전우들의 희생이 동기부여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 동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더는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사회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가 없지만 자신은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 새 삶을 시작하게 됐으니 먼저 간 전우들에게 빚진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LA 거리의 노숙자인 스탠리 씨는 이렇게 무엇이가 지원해주는 작은 비누가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큰 힘이 된다고 했는데요. 자신은 손 세정제도 없고 손이 건조해 아프기까지 하는데 무엇이가 준 비누로 최대한 자주 손을 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LA 내 노숙자는 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이는 LA의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지만 위생과 건강을 지키는 적은 노력에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자, 무엇이에 PTSD를 이겨낼 수 있게 해준 비누는 이제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온라인 과외교사가 된 고등학생들.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미국 내 대부분의 학교가 문을 닫고 온라인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 간 학력 격차가 커지게 됐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온라인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미 동부 버지니아주에 사는 고등학생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인튜토얼리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무료 온라인 과외를 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Hey Ella, how you doing? My name is Ben. It's nice to meet you.
화면상에서 만난 초등학생에게 자기소개를 하는 벤 조얼군.
We'll just be doing a little tutoring session.
이날 읽을 책을 보여주며 본격적으로 과외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고등학생인 벤 군은 인튜토얼리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 CEO입니다.
We tutor kids all the way from kindergarten up to eighth grade.
벤 군은 킨더, 즉 유치원부터 중학교에 해당하는 8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를 하는데 수학, 읽기, 쓰기, 과학, 사회 등의 과목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벤 군은 직접 수업도 진행하지만 과외 교사를 뽑는 일도 하는데요. 요즘은 외국어를 잘하는 교사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Also, we've expanded into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and we're now offering Spanish.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민자 학생들을 위해 외국어로 수업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현재 스페인어와 중국어, 프랑스어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We read the news a lot. And we saw many articles coming out about the learning losses due to COVID.
벤 군은 코로나 사태로 많은 학생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자기 세대가 심각한 학력 저하를 보일 거라는 언론 기사들을 보면서 매우 걱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동생인 알렉스 군과 의기투합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So we decided to use our windfall of free time during shutdown to create in tutoring.
알렉스 군은 코로나 사태로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진 걸 활용해 학생들을 도와줄 단체를 설립할 생각을 하게 됐고 인튜토얼리의 공동 창업자가 됐다고 했는데요. 웹사이트를 개설해 과외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과 과외 수업을 받고 싶은 학생들을 동시에 모집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We very quickly grew from just a local organization to one that's now national and international.
인튜토얼리는 처음엔 작은 지역 단체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국제적인 단체로 성장했는데요. 인터넷 소셜미디어와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빠르게 확장되면서 지금은 미국 내 23개 주와 해외 3개 나라에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So currently we have about 275 tutors.
인튜토얼리는 과외 교사와 학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현재 교사 275명과 학생 280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고 합니다.
And I think it's time for us to give back, and that's really what Tutorly is.
벤 군은 자신과 동생의 경우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았고 이제는 자신이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튜토얼리의 설립 목적이라며 더 많은 고등학생이 자원해서 자신이 받은 것들을 지역 사회에 무엇보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후배들에게 환원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995년 영화 꼬마 요정 캐스퍼 Casper 함께 보면서 표현 배워볼게요. 꼬마 유령 캐스퍼는 오래된 저택에서 심술 궂은 삼촌 3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유령을 보면 겁에 질려 달아나는 바람에 친구 없이 외로웠던 캐스퍼. 그 저택에 어느 날 정신과 의사인 하비 박사와 딸 캣이 이사오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비 박사는 자신의 부인이자 캣의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 유령들을 무서워하기보단 호기심을 갖고 대합니다. 하비 박사가 죽은 부인의 영혼과 재회하는 장면 대화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표현 Unfinished Business 들어보겠습니다.
Hello, James. It's all right. It's just me.
I thought I'd have 100 things to say when I...
James, I know you've been searching for me. But there's something you have to understand. You and Kat loved me so well when I was alive that I have no unfinished business.
I have no unfinished business. Unfinished business. 오늘의 표현입니다. Unfinished. 끝내지 않은. Business. 비즈니스. 즉, 비즈니스 대화에서는 미결 사무 혹은 미결 사항이란 뜻으로 쓰이고요. Unfinished business. 일상 대화에서 I have some unfinished business to take care of.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It means something that a person needs to deal with or work on. 끝을 보지 않은 일, 마무리 짓지 않은 일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I have to go home early today. 나 오늘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 돼. To take care of some unfinished business. 끝내지 못한 일 마저 하러. It could be running errands, doing chores, or finishing assignments. Who knows? Anything could be unfinished business. 하비 박사와 캣 부녀는 어느새 캐스퍼와 삼촌들과 꽤나 자연스러운 사이가 되고 특히 비슷한 나이 또래인 캣과 캐스퍼의 우정은 깊어만 갑니다. 그들은 어느 날 우연히 캐스퍼의 아버지가 유명한 발명가였고 유령을 사람으로 돌리는 부활기계를 발명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오늘의 표현, unfinished business. I have no unfinished business. 한 번 더 들어볼게요.
Hello, James. It's all right. It's just me.
I thought I'd have 100 things to say when I...
James, I know you've been searching for me. But there's something you have to understand. You and Kat loved me so well when I was alive that I have no unfinished business.
오늘의 표현은 unfinished business, 미결사항, 끝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That's it for today's Cinema English,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